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또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이세는 누구를 낳았죠? 그럼 오벳은 누구를 낳았죠?
이세.
아, 예. 천재네, 천재.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 여기 없으니까 금방 막히네. 베레스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헤스론.
예, 헤스론. 이거 만드시는 분이 해벌바벌 잘 찾아가야 됩니다.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영국의 문학 비평가이고 소설가인데 문학가인데 이 세뮤얼 존슨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제 친구들이죠. 유명한 사람들 영국에 그런 유명한 문인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제 책 이름이나 그 책을 누가 지었는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20, 30분 했는데 전부 다 그 얘기가 너무 재밌고 그런 얘기가 책 제목이 뭐냐. 그 제목이 뭐였겠어요? 룻기였어요. 룻기를 이제 그 세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목 얘기도 안 해주고 성경이란 말도 안 하고 옛날에 말이야 어떤 한 남자가 살았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리밭에서 섬식을 만들고 타장마당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성문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 무슨 영화냐 무슨 책이냐 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 룻기가 그려지죠? 룻기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룻기는 참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일 처음 우리 1장에 보면은 세 명의 남자가 나와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나 세 남자가 나오는데 이 제일 끝에도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오벳이 이색을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던 세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세 남자가 1장 제일 처음에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여기는 다 누가 어떻게?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낳았고 낳았고 전부 탄생의 낳고 죽음과 탄생의 이야기가 양쪽 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장에 보면은 세 남자가 죽고 나서 세 여자가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삶의 가장 처참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어떻게 찬송할지로 나. 여기는 눈물이었는데, 여기는 찬송. 이 룻기는 그렇게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1장에 보면 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는데, 4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아들 낳고 봉양자가 되고 생명의 수여자가 되고 모든 것으로 축복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룻기라는 거죠. 정말 룻기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우리가 만약 보고 나와서 영화를 봤는데 국제시장이 아니고 이 영화를 봤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보고 나서 오늘 룻기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다 보고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이 마지막 끝날 때가 됐는데 딱 보니까 아들도 낳고 막 여인들이 떠들어갑니다. 그 영화 본 소감이 어떻겠어요? 야, 영화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조명이 바로 영화가 화면이 조금 전까지 3장에서는 성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성문에는 남자들이 있어요. 장로들 10명이 이렇게 앉아있었고 보아스가 있었고 아무개씨가 또 있었고 그리고 또 구경을 하는 많은 남자들만 묵시고 묵시고 하는 그런 성문터였는데 지금 사단이 와서 딱 화면이 딱 보니까 그 사이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여인들 그리고 나오미를 쫙 비추면서 무슨 얘기? 여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나오미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축하해요 하면서 전부 축하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영화는 출연 해가지고 착착착착 나오고 영화는 끝났고 오늘 영화가 바로 그렇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오미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많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밭에 가고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되고 또 마침 보아스가 이 곡식단 제일 끝에 가서 자게 되고 또 마침 아무개씨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마침과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를 하셨다는 것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1장 6절에 보면 이 남자 이제 나오미와 모든 가족들이 남편 셋, 남편과 아들 둘 다 죽고 여자들 셋이 남았을 때 그때 소문을 듣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돌아보셔가지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다가 먹을 양식을 다시 말해서 풍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뭐라 그런다 했죠?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그 다음에 룻의 헤세드, 나오미의 헤세드 모든 것이 서로의 친절과 자비와 서로가 사랑하는 이 헤세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룻기를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인물들이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거의 우리나 비슷해요. 살아가는 거 보면 별로 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뭐 팔뚝이 굵어가 힘을 엄청나게 한다든가 그다음 대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뭐 능력을 발휘해서 수백만의 수백 명의 어떤 무슨 뭐 적들을 물리치거나 낙이 하나를 가지고 무슨 뭐 천 명을 죽였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그냥 입을 발치에나 뒤지고 거기서 들어가기나 하고 이런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강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가게 되면 뭔가 대단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요셉이 되고 다 다윗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진 않아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 참 좋지요. 사실 노예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고생고생하고 유혹을 이겨내다가 나중에 총리도 되고 자기 가족 70명을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흉년돼서 죽게 된 가족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하 70명을 애굽으로 먼저 데려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다 먹게 하고 430명 먹게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또 가나안으로 해방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가 총리가 되거나 뭐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되거나 족장이 되지 않더라도 룻기를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 안 알려져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일 가게에서 네일 일도 하고 미용실에서 일도 하고 드라이버 들고 모텔도 하고 알람 이거 잘 됐나 못했나 이런 것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 이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개 시도 나오긴 하지만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가장 힘든 처참한 비참한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그 고통에 의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자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했다는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을 마지막 절에 딱 읽으면서 아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여기 오늘 태어난 오벳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기록된 오벳을 낳는 보아스나 루시나 또 그 오벳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나오미가 야, 이 녀석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겠구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 전과 보아스라는 사람 늙어서 장가도 못 가고 돈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늙어가는 한 사람을 헤세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훌륭한 아들 하나 귀여운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자 모압 땅에서 처참하게 살아가야 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여인이 여기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 믿고 따라오고 어머니를 봉양하러 따라온 이 여인에게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들도 허락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장차는 위대한 이 뭐 다윗 왕의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도 해내신다 또 나오미라는 여자는 남편 있고 아들 둘 있고 며느리한테 붙어서 먹고 사는 처참한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런 여자에게 보니까 기업물을 이 아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축복을 받았어요. 보아스도 나오미도 룻도 전부 다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돌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고 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다면 만약 어떤 사람을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하나님이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게 살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에게 축복을 막 내려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복을 주면은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려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려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축복을 해도 잘 섬길 수 있고 저주를 해도 잘 섬길 수 있겠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배울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에 점령했던 성이 무슨 성이죠? 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예? 돌았어요? 머리가 돌았어요? 네, 아, 예. 첫날 가서 하루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그 다음날 가서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을 돌았어요. 그럼 전부 몇 번을 돌았죠? 야 그거 얘기를 안 했는데 13번인데, 아니. 13번을 돌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거든요. 누가 그런 거였어요?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돌아다니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60만이 그 땅 밟기를 해가지고 땅을 밟다 보니까 땅이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60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공명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압력과 그런 걸 해보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봐도 그 과학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 아,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건 내가 보기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에 의해서 하나님은 증명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신바람 나가지고 한 3,000명 데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죠.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전반을 해버렸어요. 한 20, 30명 남았어요. 그 조그만한 성을. 여리고성에서는 촌 하나 갖다 가라고 대승을 했는데,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은 3,000명이나 가서 싸웠는데, 그냥 대패라고 말았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 땅에, 우리가 세겜 골짜기를 갔어요. 거기에 보니까 북쪽에는 산이 하나 있고 남쪽에도 산이 있어요. 북쪽에는 무슨 산? 에발산이 있어요. 북쪽에는 백두산, 남쪽에는 한라산이 아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산에 여섯 이제 지파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두 이제 여섯 지파가 서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거기서 율법을 낭독해요.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하는 게 뭐냐면 에발산 저주의 그 산을 향해서 저주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당하는 게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에발산에다 이제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너희가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지 못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래요. 무식한 얘기죠. 너희가 땅을 갈아도 거기에서 돌이 없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아멘. 저주를 하는데도 아멘을.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든. 축복을 받고 있거든. 그러면 저주를 하는데 그 신명기 27장 28장 여기에 나오는 저주를 보면 말이죠. 무시무시.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성읍에 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광주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잘못하면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네가 만약 잘못한다면 네 아들이 연병에 걸릴 것이고 네 아들이 잘못하면 막 이런 저주를 하면 그러면 이 저주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럼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너는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 아멘. 네가 십일조를 안 하게 되면 10분의 9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뭐라고요? 아멘. 네가 교회 가서 목사님을 잘 섬기지 않고 목사님한테 함부로 농담을 했다가는 너 혀가 굳어질 것이다. 이런 뭐라고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것이 저주를 막 때려댔는데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냐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고 권위를 하고 왜 그런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주를 하는 에발산에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또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만약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믿고 순종을 하면은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내 짐승들이 복을 받고 새끼가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자, 이 말은 왜 선포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축복을 내리면 더 말씀을 잘 들을까요? 저주를 내리면 더 잘 들을까요? 자, 축복을 내려서 막 받게 되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저주를 내려서 교회 안 나오면 눈이 쑥 빠진다든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될까요? 어느 게 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게 할 것 같아요? 이정훈 집사님 뭐 해줄게 좋겠어요? 뭐를 해주면?
저주를.
그, 이정훈 집사님 그럼 여기 앉아있지 못해요. 지금 저기 파인론에 가 있어요. 나도 다 그래.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저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 잘 믿겠어요? 그럼 축복을 한다면 잘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방탕이 돼. 축복으로 절대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제가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좋다가 큰일 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요 말조차도 없어요.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달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축복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주도 말이죠. 그것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무섭지. 저주도 사실은 지나면 말이죠. 우리가 살인하면 죽는다 하는데 겁나요? 아, 살인 안 하면 되지. 별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한다는 사형에 처한다면 우리 그런 우리 법에도 지금 있잖아요. 사람을 죽는 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을 알고서 두렵습니까? 살인하면 사람 죽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선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도 축복을 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뭘까? 축복도 아니고 저주 아니고. 인간의 마음 얼마나 가나간지요. 저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고 약해서 그 저주를 그걸 갖다 두려워해서 지키지를 못해요. 이렇든 저렇든 인간은 핑계를 대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인간들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다 죽었어요. 그걸로 만약 한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축복도 안 되고 저주도 안 되고 뭘로 하겠어요? 뭘로 할까요? 축복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저주로 해서 안 되면 뭐가 될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쏟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를 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멸망과 파멸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참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예요. 오늘 룻기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사람들을 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벌을 내게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아니에요. 천당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닿을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느껴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살았다는 신앙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가 뭐냐,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 한번 느껴보셨어요? 만약 은혜를 못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신앙 자체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의 행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나오겠지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 가지고 나올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비춰져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본인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갈구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룻기를 끝내면서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시골에서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유명하지만 사실 작은 동네거든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 관광으로 수입을 버는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이 거리가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예루살렘이 조금 더 오른쪽 위에 있고요. 아,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위에 있고 베들레헴은 조금 더 남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차 타고 한 10여 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어디서 많이 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이 잡혔어요? 베들레헴에서 많이. 베들레헴에 아주 5성 호텔이 있어요. 많아요. 아주 좋은 호텔이. 예루살렘에도 많아요. 그럼 관광객들 어디가 잘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안 자요. 가격도 한 3분의 1밖에 안 돼서 안 자요. 왜냐면 베들레헴에서 자게 되면은 할 게 없어요. 예루살렘은 볼 게 많은데 베들레헴은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이 시장이 관광객을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그런 광고가 나요. 우리는 호텔도 제일 좋은데 뭐가 무료고 뭐가 무료고 그리고 그러니까 값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여기 오게 되면 뭐 예루살렘까지 셔틀버스 얼마 좀 옮겨주고 별소리를 다 안 해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요새도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은 도시지요. 베들레헴은 시골이죠. 그 베들레헴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인들에다가 장아무과 노총과 보았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세를 베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하여 미소를 띠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하나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기업 물자가 되고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거죠. 생명의 회복까지도. 생명의 회복자라는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활기가 없고 생명 기쁨도 없는 그런 나오미의 삶에 이 아들이 하나 태어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삶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기쁨이 완전히 다 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일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이 족보가 보니까, 이 족보를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족보를 여기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축복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큰 일을 이루어,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의 이런 족보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족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여기 보면 누가 낳았다 전부 이렇게 나와요. 낳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낳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낳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꼭 이 사람을 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볼까요? 베레스 제일 처음에 여기 오늘 보니까 족보가 보니까 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족보는 이렇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아들이 12명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고 그 유다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그러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니까 애굽에 잡혀갈 때 그때는 유다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베레스를 낳은 것은 애굽에 가기 전에 이미 낳았어요. 그럼 애굽에서 생활이 몇 년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430년 그 전에 이미 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럼 다윗은 430년 애굽 생활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한 20, 30년 시간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20, 30년 지난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러면 여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그러면 오벳하고 이 저기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50년? 60년? 70년? 자, 그렇다면 오벳과 이 베레스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400년 이상이 되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거의 100년씩 돼야 돼요. 한 사람이 100년 있다 해야 하고 하나 한 50, 최소한 80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족보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드시 낳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아담이 우리보다 몇 년 전에 살았을까요? 한 7,000년 조금 안 되기 전에 살았어요. 성경학자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아들이다 이걸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몇 년 전 사람이냐면 5,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는 거의 아담하고 거의 뭐 한 1,000년 차이니까 같은 수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빠른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특히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걸 계산해가지고 7,000년이다 지구의 역사는데 사실은 성경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이 낙고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다윗의 조상 이걸 보면 18절부터 22절 보면은 베레스서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썼는데 여기에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대인 줄 아세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8절부터 자 22절까지 해서 이 족보가 전부 세대가 몇 사람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레스, 그 다음에 누구죠? 자, 제일 처음에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그 다음에 람, 그 다음에 암미나다, 그 다음에 나손, 그 다음에 살몬. 계속 나가나요? 예, 살몬 다음에 보아스 다음에 오벳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 몇 명? 예, 딱 10대가 나와요 여기에. 그렇죠? 야 이거 10대가 나오는 고개 얻으세요. 근데 왜 10대가 있을까?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윗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베레스보다 대윗 이게 베레스의 세계가 아니에요. 베레스의 아버지 누구? 유다가 더 유명해요, 사실. 그럼 유다의 세계로 해서 11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럼 유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세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열 번째 10이라는 것을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조상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10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걸 모르면 또 조금 뭐 성경적으로 안다 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열 번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는 누굴까요? 일곱 번째 한번 누군가 찾아보세요.
보아스.
네, 보아스예요.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한 수예요. 여기서는 보아스와 다윗을 의도적으로 지금 키우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사실은 여기 있는 살몬이나 베레스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사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쓴 사람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생명교회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병택 이러고 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족보를 갖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이 저자들에게 대충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성경에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적어도 하나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여기 보세요. 참, 여기 보니까 이 족보에서 살몬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죠. 그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을 때, 살몬이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외부 여인이죠. 기생 라합. 여리고 손에서 정탐꾼을 도와줬던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엄마잖아요. 자, 그러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누구, 엄마가 누구죠? 오벳의 엄마는 누굴까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생각할 것도 없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엄마는 룻이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았어요. 룻은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에 도저히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보가 제일 처음에 시조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딸이 관계라서 근친상간에서 나는 정말 그런 족보예요. 그렇죠. 롯이 바로 롯이 자기 딸은 그 소돔 고모라성이 명예지니까 딸들이 아버지 술명이고 그리고는 아들씩 낳아서 암몬 모압이 된다니. 그런데 이런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라합이나 룻이 여기 족보에는 안 나왔지만 숨어있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그렇다고 이 가난 여인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족보에 나오는 일을 훌륭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자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 당시에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이 올라온다는 건 대단합니다.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여자 이름 안 쓰잖아요.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에 가면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섯 명의 여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바로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아무개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개. 아무개 씨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사기 아니라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은 베들레헴에서도 꽃이 피고 모압 여인에게도 희망이 살아납니다. 처참한 나오미에게도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있게 된다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삭삭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아스 그 다음에 룻 나오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어쩌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그 은혜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서로 간에 베푸는 헤세드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나는 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축복을 가지고도 하나님 내게 축복을 아무리 주셔도 나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협박을 하고 저주해서 공포를 두렵게 해도 그 공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니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정말 오늘 은혜를 한번 사모하는 정말 우리 이제부터는 뭐 은혜 아니면 우리 아들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도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연장을 들고서 일을 한들 축복으로 저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은 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저를